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느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처음 나오는 이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소리는 안 하셔도 고개는 끄덕이셔도 돼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아냐면 굉장히 밀접하고 이것도 들으면 이 심장이 콩쾅콩쾅 떨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도 기억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안 들어도 오래 남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목사들이 위협하는 위협 아닌 위협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작정 헌금을 띄어먹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됩니다. 바로 즉석에서 죽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영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이 떠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데. 그럼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솔직해지셔야 돼요. 작정 자체를 안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아니더라도 오늘 헌금을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생일 감사헌금 한 100불 할까? 어떻게 시장도 오는데 100불을 해? 50불만 하지 뭐. 50불도 많다, 그냥 20불만 하지 뭐. 이거에 딱 걸리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았나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콩닥콩닥 한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진 않죠. 이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하는 구절들이 탁 마음에 와서 꽂히기도 하고, 만약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찔려하면 혹시라도 내가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티켓이라도 받지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그냥 빵꾸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들을 때 그런 거에 위협을 많이 받아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지 이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죠. 특히 오순절 쪽 계시는 분들은 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오순절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오순절 그 일어났던 성령 강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불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있어야 되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뛰어먹은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다 부분적으로 그냥 적용하고 말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절대 헌금과 우리가 얘기하는 연보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드리고 있고 그거 드린 것 때문에 죽었거나 그랬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엄밀하게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성경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협박, 공갈 협박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돼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그럼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대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요? 사도시대거든요. 물론 어떤 시대를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금의 전 인류가 세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이 시대가 사도시대라는 사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시대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도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어 있는 시간이고 더 나가서는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약성경을.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AD 70년이 왜 중요하냐면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시죠? 잘.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싸그리 다 헐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대로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은 구약적인 율법이 진행된 세대가 완성이 되었다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언제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거는 AD 90년 후반 되니까 거의 100년이니까 1세기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그 시간 모든까지를 사도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오늘 읽은 본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성경이 장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부터 탈무드 전승이 있어서 조금씩 나눠지긴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성경 장과 절이 나눠지는 것은 정확하게 나눠진 건 거의 한 16세기예요. 물론 그 전에 12세기경에 이 장절을 좀 나누기는 했지만 이때 나눠진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전이 뭐예요? 4장이잖아요. 이게 4장 끝, 5장 시작 뭐 이렇게 나눠진 게 없었단 말이죠. 처음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거의 편지를 쓸 때 여러분 1절, 2절 이렇게 몇 장 이런 거 없잖아요.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연애 편지 쓰실 때 1장 당신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2장 오늘의 날씨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이 5장 이 내용은 4장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누군지 모르겠죠? 예수님 아빠가 등장하나? 아버님이? 예수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거의 장남으로서 집에 가장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바나바. 바나바는 알죠? 위로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같이 선교여행 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약은 뭘로, 어떤 언어로 써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였죠. 중간에 이제 아람어가 조금씩 쓰여 있기도 하지만, 구약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근데 포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가 갖고 있는 것은 헬라 언어를 다 사용하게 했거든요. 물론 아람어를 썼지만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헬라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안 쓰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어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야 됐죠. 그게 70인역이에요. 이건 뭐 잘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시지만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오늘 사용,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에 보면 2절에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죠. 3절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이 70인역에서 딱 한 번 등장해요. 이게 감췄다라는 것은 숨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횡령이라는 단어와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횡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구약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언제인지 혹시 아시면 제가 저녁에 주일날 점심을 쏩니다. 언제일까요? 갑자기 방긋 밝아지시는데?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게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사건이에요. 여리고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전리품을 가진데, 아간이 그 받은 것을 자기 집에다 숨겼거든요. 그걸 횡령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건과 똑같,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적인 특성과 이 4장 32절부터 있는 요셉 바나바라는 이 사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아간의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보느냐? 그렇진 못하겠죠. 오늘은 첫 번째 시대적인 특성에 대해서만 한번 봅시다. 사도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가? 요 부분을, 사도시대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왔어요. 신약은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 초림이 되면서 신약이 시작됐죠? 신약이 초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초림이 시작됐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왔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독특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었죠. 완전한 건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종말 때 일어나겠죠. 재림 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병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안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고,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구약과 신약 안에, 신약이지만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시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 일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도가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배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열두 사도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70명을 파송하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 그 다음에 이제 교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모든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오직 사도만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신 일과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될 일, 이건 계시록이겠죠. 이것을 기록한 일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도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는 부분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사도들에게도 이 구약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제사 다 지내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으면 이제 완전 팩인가요? 아니요. 그 완전히 이루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구약의 율법식으로 우리가 지키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옛날 말로 제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옛날 어르신들 기도할 때 주님 저 제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이게 제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이 제사 지내는 곳 아니에요.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거기서 그럼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없어졌으면 제단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없어졌나요? 제사장 없어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곧 왕같은 제사장. 누구? 우리야. 우리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완성된 의미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대로 해요. 제단뿐만이 아니라 뭐 십계명에서도 십계명은 다 완성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제4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4계명이 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겐 없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 이런 걸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남아있는지 그 의미와 완성된 의미를 모르고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너희는 그 율법으로부터 이미 완성된 그 율법을 가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성된 것을 가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주일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쉬어도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나? 그렇지 않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주일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주일날은 왜 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말에 가서 해야 할 마지막 종말에서 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죄도 안 짓고 눈물도 없고 너무너무 좋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어도 살도 안 찐댔는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죠? 그 지금 있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100% 만족할까요? 만족하고 살까요? Yes or no. 100% 만족은 하지만 100% 만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든 가족이 다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모든 가족이 와야 좋을 거 아니에요. 아직 막내인 우리가 안 갔어요. 물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죠. 왜? 아직까지 죄와 싸워야 하니까. 하지만 거기서는 죄와 싸울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는 여기서 당하고 죄와 싸우는 그 기쁨과 유혹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데려가면 모든 게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하기를 소원하겠죠. 그걸 미리 연습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일날 예배는 그래서 공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했으니까 나는 만사 오케이다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연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일조하고 뭐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 했으니까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 나머지는 다 내 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100% 다 드려졌어요. 십일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답게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사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하나를 살 때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과소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내 허영을 부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성도들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될 곳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먼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 책임도 안 지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면 그건 저 엄밀한 의미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아닌 already와 not yet이라는 요 사이에 긴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질 마지막에 재림 때 예수님께서 완성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긴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이 주는 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이 종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종말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아나니아가 처음에 왔죠. 아까 읽었죠. 와서 땅이 나는 아나니아만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땅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신 사람 뭐 그렇게 큰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박수 쳐주고 와 이만큼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많이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왜 숨겼냐? 아까 얘기한 횡령이란 말이죠. 횡령 왜 숨겼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두 번째 그 사건과 이 바나바 사건과 그 다음에 아간 사건과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가지고 왔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걸 숨겼구나. 너는 그것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나니아가. 변명도 못하고 정말 찍소리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사탄에게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약간의 뭐 변명 아닌 변명?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찍소리 못하고 죽게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삽비라는 그래도 내 소리는 했나요? 속이는 거죠. 아무 소리 못하고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즉각적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독특한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사도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어 있으면서 구약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제 끝이 나고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어 가고 있는가. 이 완성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 완성된 것으로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전 사건인 4장 32절부터 37절 그 요셉과 바나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간 사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 다 안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주에 할 때는 4장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 7장을 읽어 와야 될까요? 그냥 와도 될까요? 읽어 오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같이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아직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할 마지막에 있는 그 종말의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그때는 우리가 도저히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소망들을 잘 간직하고 잘 발휘하며 잘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놓이기를 원하며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찢어지고 내 인생이 낮아지고 내 인생이 그 말씀 앞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